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16장 내가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은 모두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오고 있다.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미리 일러둔다. 때가 되어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그것에 대해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이 말을 처음부터 너희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돌아간다. 그러나 너희는 아무도 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온통 슬픔에 젖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를 도와주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분은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과 나는 의롭다는 것과 그들이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의롭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가 더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세상을 다스리는 악마가 이미 심판을 받았으므로 세상도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할 말이 많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그 말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셔서 너희를 이끌어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분은 내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이다. 아버님께 속한 것은 모두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께서 내 것을 받아서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몇몇 제자들이 서로에게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지나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일까?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무슨 뜻일까? 그들은 또 도대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알 수가 없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이것에 관해 당신께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서로에게 묻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슬퍼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픔에 잠기겠지만 너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걱정이 많다. 진통을 겪어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에 그 진통은 잊어버린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너희가 걱정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겠고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너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되면 너희는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실 것이다.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 적이 없다. 구하여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는 비유를 써서 너희에게 말해왔다. 그러나 더는 비유를 써서 말하지 않고 알아듣기 쉬운 말로 아버지에 관하여 말할 때가 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몸소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이 세상으로 들어왔다.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의 제자들이 말하였다. 지금은 선생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비유를 써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누구도 선생님께 여쭐 필요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누가 무엇을 여쭈어보고 싶어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생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러면 이제는 믿느냐? 너희가 뿔뿔이 흩어져서 저마다 자기 집으로 갈 때가 오고 있다. 그때가 벌써 왔다. 너희는 나 혼자만 버려두고 떠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고통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출애굽기 제8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파라겠다.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로도 들어가고 침대로도 올라가고 너의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의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또한 그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 몸에도 뛰어오를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들고 강과 운하와 늪 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이 이집트 물 위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술객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그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부탁하였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 이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에서 물러가서 오로지 강에서만 살게 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임금님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바로가 대답하였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물러가고 오직 강에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물러나왔다. 모세가 주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모세가 간구한 대로 들어주셔서 집과 뜰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그 악취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일러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에서 먼지가 이로 변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서 팔을 내밀어 땅에 먼지를 치니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들에게 이가 생겼다. 온 이집트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하였다. 마술사들도 이와 같이 하여 자기들 술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가 사람과 짐승에게 계속하여 번져나갔다.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그것은 신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갈 것이다. 그때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네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그 신하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들었고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그러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모세가 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김으로 이 땅 안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제물로 바치면 그들이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흘 길을 나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바로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여라. 모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임금님 앞에서 물러가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임금님이 우리를 속이고 백성을 보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파리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모두 떠나서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게 하셨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예수님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Where?
성경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요한이 태어났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요한이 어른이 된 후에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생활하였어요. 그의 옷은 낙타털 옷이었고 가죽띠를 띄었어요. 광야에는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곳이랍니다. 요한은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예수님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려고 요한을 보내셨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악한 행동을 멈추고 세례를 받아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했답니다. 요한의 가르침을 믿은 사람들은 모두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나사렛에 있는 집을 떠나 먼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30살쯤 되었어요. 예수님은 요한이 전도하며 세례를 주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선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 세례를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오히려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답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성령은 비둘기처럼 보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신답니다.
And I'm so happy, so very happy. I have the love of Jesus in my heart.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읽으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지혜를 간절히 찾는 사람이 경건하고 윤리적인 삶을 통해서 현명함과 분별력의 보호를 받으며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네 개의 절, 그러니까 잠언 2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악한 자들로부터의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을 네 개의 절에서는 무엇으로부터 또는 누구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는지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네. 오늘 읽은 2장 16절부터 19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음녀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지난 시간 방송을 들으신 분은 음녀의 손에서 구함을 받는다는 뜻으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말은 의미의 폭이 굉장히 넓은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는 구원에 담긴 의미 가운데 긴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뜻하는 히브리어 나차레는 단순히 구조한다 정도의 의미를 넘어 잡아채듯 급하게 빼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신약시대에 우리가 얻는 구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구원 역시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얻은 바울의 구원이 있는가 하면 무시무시한 화재 현장에서 간신히 구조되는 것과 같은 구원도 있습니다. 불에서 간신히 구원을 받는 경우를 이해하기 위해 고린도 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쪼개지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심각한 파벌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역 교회를 향해 바울은 다음과 같이 편지에 적어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은 언제 봐도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근본적인 차이점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을 받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돌들답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잠언 2장으로 돌아와서 음녀로부터의 구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6절 말씀은 학자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대하는 말씀이므로 저는 더더욱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가장 어려운 과제는 2장 16절의 음녀와 이방 계집을 같은 사람으로 볼 것인가, 다른 사람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렇다면 이방 계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때 저는 음녀와 이방 계집이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남는 문제는 여기서 이방 계집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인데 통혼 관계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된 이방 여자를 가리킨다는 설명은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으로 보입니다. 17절에 이어지는 내용, 즉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는 설명을 볼 때 여기서 이방 계집이라고 부르는 여성은 결혼 후에 음란한 행실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기 어려운 지경까지 간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묵상을 거듭하는 가운데 제 생각이 틀린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찾아본 설명 중에는 WBC 주석 시리즈 잠언 편에서 롤랜드 머피가 제시한 설명하고 TWOT 사전의 어휘 설명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16절 상반절에서 음녀라고 번역한 표현은 낯선 여인이라는 뜻이고 하반절에서 이방 계집이라고 번역한 표현은 이방 여인, 낯선 여인 등을 뜻하는 동시에 창녀나 음녀를 뜻하는 전문적인 용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굳이 이방인 여성으로 한정지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에게는 성적인 유혹이 참으로 큰 미혹거리입니다. 잠언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매우 직설적으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라고 했습니다. 수월은 죽은 자들의 세계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는 레파임으로 수월에 거하는 영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굳이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시적인 표현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음녀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면 죽음의 길로 접어들게 되며 그 길은 돌아오지 못하는 길, 생명에서 멀어지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성적인 타락은 이처럼 무서운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처벌이나 보복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죠.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간음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어 평생을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결혼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이와 관련하여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를 버리고 노골적인 유혹을 해올 때 청년은 얼른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성은 결혼 생활 안에서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낯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He looked beyond my fault and saw my need. Amazing grace shall always be my song of praise. For it was grace on my fault and saw my need. I shall forever lift mine eyes to Calvary to view the cross where Jesus died for me. How marvelous the grace that caught my falling soul.
He looked beyond my fault and saw.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을 깨끗이 닦는다. 그러나 그 속에는 너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 빼앗은 것들이 가득 차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들은 눈뜬 장님들이다.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하얀 회를 칠한 무덤과 같다. 이 무덤들은 겉에서 보기에는 아름답다. 그러나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온갖 거짓과 악이 가득 차 있다. 너희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의롭게 산 사람들의 기념비를 아름답게 장식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조상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이 예언자들을 죽이는 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이 예언자들 죽인 사람들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 조상이 시작한 죄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계속되는 화 있을 진저는 주님의 교훈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육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중적인 모습으로 행동하고 사는 사람들을 향한 두려운 경고의 선언입니다. 특히 화 있을 진저는 아직도 미래형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의 말씀을 새겨듣고 여태껏 하던 행동을 회개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주님의 무서운 징계의 선언은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선언하시는 심판의 선언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사랑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5절에서 26절을 중심으로 신앙은 내면을 깨끗이 하는 역사라는 겁니다. 신앙이란 외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신을 쫓아내고 대신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함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자신들의 삶 속에서는 전혀 따르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오히려 이러한 종교적 가르침을 위장하면서 자신들의 이속을 채우기에 힘썼습니다. 마음이나 생각은 전혀 바꾸지 않은 채로 그대로 두고 자꾸만 보이는 것을 꾸며보려고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망과 제약이 죽고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게 다스려져야 성경의 명령들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늘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이 노력하고 애써보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이 죽고 없는 사람들이요. 이제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사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그를 만나게 되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주인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그를 대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진정한 변화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거슬리고 진리는 나에게서 너무나 멀고 먼 옛 이야기로만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반드시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돌아서는 회개 없이 의식으로만 받는 세례는 경계가 됩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안팎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모든 것들은 시간이 가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가진 것은 반드시 밖으로 스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겉에 좋은 것, 그럴싸한 것을 걸치려 하는 거치려보다는 속을 바꿔야 모든 것은 바른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 기쁘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다면 역시 우리 각자는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꼭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27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신앙에 있어 무덤과 같은 경계는 언제든지 있다는 겁니다. 무덤의 특징은 죽음이요 썩음입니다. 특히 사람이 썩는 냄새는 코피가 터질 정도로 독하고 사람이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은 인격이 썩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명당이라는 무덤도 특징은 무섭고 머물고 싶지 않고 몸서리 쳐지고 머리끝까지 쭈뼛거리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죽음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누워있어도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따스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의 특징은 사람이 거처하는 장소이긴 하지만 스스로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말소리도 움직임도 서로의 관계도 인식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활동이 역시 정지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사람을 죽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입장에서 걸어다니는 시체로 가득한 것입니다. 대부분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회를 치라는 것은 물론이고 큰 비석과 12지 신상까지 세웁니다. 또 그것으로 집안의 세를 과신하기도 합니다. 진정한 생명이 영이신 성령으로 주도되지 않은 사람과 교회 모두 사실 치장한 무덤이 될 수 있다는 경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화려하고 편리한 시설이나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지이신 성령이 아닌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힘에 의해서 주도된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만을 책망할 수 없을 겁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비극과 아픔을 몸소 체험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죄로 절망하는 인류를 살리시기 위하여 치욕과 고통의 십자가를 치신 것은 바로 슬픔으로 끝날 절망만 가득한 어둠의 무덤인 이 세상을 살리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왕에 허락된 성령과 말씀과 더불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29절에서 32절을 중심으로 죄의 뿌리는 무섭게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부족한 것들을 늘 조상들을 빙자하여 메꾸는 것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입니다. 때로 필요할 때는 자신들의 조상을 미워하고 고모하면서 자신들이 그들의 후손임을 들먹거립니다. 예수도와 대화하던 유대인들을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어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사악한 인간성은 조상들의 죄상이나 실수는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변명입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저희가 선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말에 흔히 사용되어지는 속담 하나가 여기서도 여지없이 들어맞는데 그것이 바로 잘되면 자기 탓, 못되면 초상 탓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그 상황에 던져졌을 경우도 그들보다 더 나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겸손이 더 중요하고 또 나 자신이 그런 상황에 실제로 있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상이든 남이 저지른 일이든지 나는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식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좋은 것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교육되지 않지만은 나쁜 것은 교육이 없어도 계승이 되는 사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셔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음을 확인하면서 역시 헤아릴 수 없는 감사를 갖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는 죄악의 계보에서 탈출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방법이요 감히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방법을 십자가로 마련하신 것입니다. 저주의 계보에서 복의 계보로 호적을 완전히 옮겨주신 것이 바로 골고다의 피 흘림이요 3일 만에 빈 무덤이고 다시 오셔서 자신의 피를 지불하고 죄와 저주에서 사신 자기 백성들을 영원한 영광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의롭게 살아보겠다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발버둥 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일 뿐입니다.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외관을 씻고 옷을 바꿔 입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지 않는 한 영적인 부분에서는 단 한 걸음의 진보도 있을 수 없음이 무능한 것이 바로 죄진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겉모양만 바꾸려 하고 꾸미려 한다면 잘 다듬어진 부자 가문의 무덤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럴싸하게 큰 비석을 세우고 회를 발라 모양을 꾸민다 해도 여전히 속에는 생명 없는 뼈들과 냄새나는 썩는 것들 뿐일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어떤 힘보다도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죄 아래로 이끄는 사악한 죄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들므로 단절하고 넘치도록 생명을 부어주시는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하늘의 영양소를 넘치게 공급받아 생명의 냄새, 영광의 냄새를 우리 사는 주위에 풍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에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보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에게 이처럼 그리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구의 최북단 알래스카에서 송출하는 이 전파가 알래스카를 넘어 러시아, 중국, 한반도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온갖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